제8장 마몬에 관하여 시간 1948년 6월 2일 장소 복주 해관항 마몬, 즉 재물신에 관하여 여러분은 앞으로 동일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마몬을 처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함께 앞에 놓여진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몬에 대하여 동일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마몬에 관하여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기로 합시다. 마몬에 관하여 마몬은 바로 우상임. 첫째로 성경에서 마몬은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마몬과 하나님을 결코 같은 위치에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진정한 무신론주의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불신자들은 다른 기타의 종교를 믿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몬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불교나 회교나 도교 등과 같은 다른 종교의 간판을 붙들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대상은 마몬이거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마몬은 우상이며 하나님 이외에 유일하게 사람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면으로 관음을 숭배하면서 한면으로 기도하고 한면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한면으로 향을 사른다면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낮은 요구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마몬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면 마몬 역시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마몬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몬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회소를 지어야 하고 사역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마몬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드림을 어떤 필요 위에다 이끌어 내릴 수 없으며 헌신의 의미를 낮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몬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몬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집회소에 헌금하지 않았고 가난한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몬을 처리하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가 여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 반드시 박자가 맞아야 하며 곡조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불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몬의 곡조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몬을 숭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부족하지 않을 때는 가서 마몬을 숭배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마몬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이들이 여전히 큰 사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물론 옳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집안에 마몬의 우상이 있는 건 역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마몬의 우상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몬이 우상이며 마몬이 하나님 외에 사람의 경배를 받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안에서 가난한 것은 바로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마몬은 실로 사람의 경배를 탈취해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마몬은 바로 우상이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철저하게 마몬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몬에게서 떠나는 것이 구원의 일부분임. 둘째로, 마몬을 떠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신약의 견해에 따라 첫째로 마몬이 우상이며 둘째로 구원은 바로 마몬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몬을 떠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마몬을 떠나는 것이 죄를 떠나는 것이며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육체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와 하나님의 형벌과 그리고 세상에 의해 점유된 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몬을 떠나는 것 또한 구원임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가 다 마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영생을 얻기 원하는 젊은 관원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사람이 천국을 위하여 집과 처자와 자녀 등을 버리면 금세에 백배를 얻을 뿐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낙타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삭개오가 모든 것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을 때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생을 얻고 왕국과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모든 것을 팔고 마몬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 왕국에 들어가며 또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면 그들은 다 원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영생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원한다고 대답할 것이며 구원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원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에게 마몬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원치 않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의 집회를 보고 내 동생 회주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모금 방법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은 그에게 왜 우리의 헌금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몇 번 더 보고서 당신들이 하는 것이 잘 되면 우리의 교파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만 우리의 헌금 방법만을 보았을 뿐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마몬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이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11마리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죄를 범한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사랑스럽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동일한 부자였고 마몬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그는 끝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 관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였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였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마몬으로부터 나오는 건 역시 기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주를 믿을 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몬이 그의 마음에서 나갔을 때도 그는 평안을 얻습니다.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았다면 마문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 영생을 얻는 것, 마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케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삭개오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낙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마문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마문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문으로부터 떠나는 이 일을 구원의 범위에서 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움.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팔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뱅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풍족한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26년인지 아니면 1927년인지 한 번은 내가 한 지방에서 어떤 목사가 신년이 되면 여러분은 모두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버십시오 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적어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가 되고 사람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땅에서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팔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다 써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하늘의 은행에 저축하라는 것이요.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저축하는 장소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다른 한 장소, 곧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하게 된 나머지 하나님이 너는 마문을 상해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은행을 믿느냐 라고 하실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은행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곳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자로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자들의 아버지는 1원에 100원의 이자를 주시는 분이시며 하늘의 은행의 이자는 100분의 1만이며 100배의 이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은행에 30%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분에게는 100분의 1만의 이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 땅 위의 은행에 저축했었고 땅 위의 은행에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은행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구좌에 저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그곳에 넣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마문에게 주고 마문을 섬겼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 넷째로, 복음서 안에서 주님이 마문을 처리하게 하신 것은 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가난한 사람은 교회 중의 사람, 곧 믿음의 가정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을 팔아 사도, 혹은 장로들의 발 앞에 두어야 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이 한 면은 밖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한 면은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함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있는 곳에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째로는 주는 사람이 마문에서 나온 사람이고 둘째로 받는 사람은 바로 형제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팔게 하십니까? 주님은 사람이 마문에 묶이지 않고 그분을 섬기게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판 모든 것을 2년 정도 보류해 두면 그때는 통합팽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은 2년을 기다리실 수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이 마문을 쌓아두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문을 독 있는 뱀이나 벌레나 개미와 같이 보고 바울이 독사를 손에서 떨어버린 것처럼 마문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파는 것은 당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열두 사도는 바로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깨뜨려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 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팔도록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천명이 열두 사도가 모든 것을 판 것을 보았고 그들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또 5천명이 있는데 그들은 3천명이 모든 것을 파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모든 것을 판 것입니다.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를 봅니다. 5천명은 3천명을 보았고 3천명은 12사람을 보았고 12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은 것은 본 것만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합일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판 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에서는 이것이 단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어떠함을 보려면 반드시 이 세대의 어떠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회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며 우리에게는 부흥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원하여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집을 짓고 땅을 사는 일을 의논하지 않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을 파는 것에 관한 말씀은 많이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이 일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형제자매들이 모든 것을 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전해야 합니다. 남는 것이 없게 함. 다섯 번째로,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내맡긴 후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거둘 것을 바라고서 많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이 심으면 틀림없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사도행전 2장과 4장 이후이지 그 이전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한번 모든 것을 팔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판 후에 어떻게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수입이 있다면 다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많이 거두게 하셨다면 당신은 반드시 많이 드려야 합니다. 많이 심을지라도 언제나 남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문을 심하게 깨뜨리는 사람일수록 돈은 더욱 잘 돌아옵니다. 어떤 형제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지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데 있지 않고 남은 것이 없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거두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남은 것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철저히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재물은 반드시 계속하여 내보내져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신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문을 다루는 노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마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부흥의 길은 바로 마문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문으로부터 구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드려진 재물의 용도. 오늘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재물을 처리하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어떻게 분리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동역자들이 나간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형제에게 보내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개인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 형제의 이름을 써서 헌금함 속에 넣어 책임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지방교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넷째로, 다른 지방교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 지역에서의 일에 필요를 위하여 보내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방과 관계가 있고, 일은 구역과 관계 있습니다. 몇 개의 지방을 합하면 구역이 됩니다. 신약에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두 일의 지역이 있었는데,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을 중심 삼았으며, 바울과 기타 사도들은 안디옥을 중심 삼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한계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지방교회가 지방을 단위로 한다는 것에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줄곧 분명치 않았지만 지금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일에는 구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일은 예루살렘에서 책임을 지고 밤빌리아의 일은 안디옥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의 구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지방교회와 일의 구역이 분명치 않다면 사람이 한번 실족하면 즉시 혼란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지방을 단위로 하고 일은 구역을 단위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는 지방교회를 돌보며 사도는 구역의 일을 위합니다. 이 점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분명치 않을 뿐입니다. 여섯째로 다른 일의 구역에 보내어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의 구역과 구역 사이에는 결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결코 서로 격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있었으며 교통도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나바에 의해 일으켜진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으며 안디옥에서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돈이 바닥나자 안디옥은 재물을 올려 보내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역은 사도행전 안에서 지극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들 서로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교통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재물에 있어서도 교통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복주와 상해 두 개의 일구역이 안배되어 있습니다. 음력 8월 이후에는 청도 혹은 천진에서 일을 시작하여 상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광주로부터 광동과 광서로 올라갑니다. 이 며칠 동안 절강 남부의 평양에서도 이미 일이 시작되었으며 산두에서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산두 일대의 26, 27현에서는 객가어를 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말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객가어 사역의 일은 산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은 반드시 구역적입니다. 이전의 실패는 바로 일 역시 지방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온 구역을 사역의 일로 보아야 하며 일꾼은 역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해에는 이상수 형제가 책임을 지고 복주에는 진격삼 형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대하여 우리는 여섯 가지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재물을 통일하여 개인이 재물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지방교회의 수입의 용도. 지방교회에는 또한 여섯 방면의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둘째로 홀로 있는 형제자매나 혹은 사역하는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 지방교회의 지출을 위하며, 넷째로는 다른 지방교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그 구역의 일에 필요를 돌아보며, 여섯째로는 다른 구역의 일에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역 수입의 용도. 각 사역 구역의 수입 역시 여섯 항목의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 내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구역 내에 개별적인 일꾼들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구역의 일에 필요를 위한 것이며, 네 번째는 다른 구역의 일에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구역에 있는 교회의 필요를 위한 것이며, 여섯 번째는 다른 구역에 있는 교회의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분배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실행에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각 일꾼들은 예전처럼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며 개인의 믿음도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말한 개인의 믿음의 길을 버려서도 안 되지만 지금은 개인의 믿음 이외에 단체의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개인의 필요는 여전히 개인이 가서 얻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 공급이 있거나 일로부터 공급이 있게 되면 사람의 믿음을 손상하게 합니다. 나 개인의 용도와 나 개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 예를 들어 고령의 훈련과 같은 것은 결코 지방교회나 일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기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간증하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수입을 분배하는 여섯 방면의 교회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맡기는 일에서 잘하려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한 것은 간증이며 교통이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마치 주님이 죽으신 것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증을 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은 자랑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맞지만 사도행전에서 올 때는 다릅니다.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꽹과리를 치면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침례를 받는 것은 확고합니다. 확고한 것은 시멘트가 견고한 것처럼 견고합니다. 사랑은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결혼은 이것을 아주 견고케 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 방면의 일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 간증을 하게 하면 그것은 그를 견고케 합니다. 나 자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할 능력이 없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사람에게 일어나 간증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다만 영적인 것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확고해야 완전합니다. 당신은 내가 고린도서 8장과 9장을 따라했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드리지 않은지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당신의 당부를 검사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의 회계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증을 할 때 이 일에 있어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발자취는 있지만 간 발자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올 때도 발자취가 있었고 갈 때도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올 때는 발자취가 있고 갈 때 발자취가 없다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비밀스러울 뿐 아니라 확고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확고해지면 견고해집니다. 개인의 양심을 위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문을 섬기고 마문을 탐하는 것이 바로 모든 죄악의 뿌리임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문이 있다면 즉시 육체를 방종하게 되고 교만이 있게 되고 탐심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마문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